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2년 반 전쯤에요. 뉴욕시 경찰이 처음으로 이 로봇 개를 범죄 현장에 투입했다는 소식 전해졌었습니다. 당시 빌 더블라지오 뉴욕 전시장이 임대를 했었지만 이게 왠지 오싹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일면서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이 로봇 개는요,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인공지능 로봇인데요. 얼굴은 없고 네 개의 다리가 걷고 뛰며 마치 군견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 개가 돌아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범죄와 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할 거란 방침에 따른 건데요. 뉴욕시 경찰이 이번 주에 로봇 견을 포함해서 세 가지 새로운 첨단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첨단 장비를 하나씩 보면은요, 우선 엄청난 인파가 오가는 뉴욕시 맨하튼의 타임스퀘어에 K5라는 이름의 로봇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로봇은 1.5m 크기에 꼭 달걀처럼 생겼는데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비디오 카메라, 12개에 이르는 마이크, 또 스피커와 열 감지기 등을 갖춘 감시 로봇이고 원격으로 조종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 견의 이름은 디지덕인데요. 인질극과 같은 사건 현장에 투입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 경찰은요, 이 번호판 판독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은 없다면서 염려할 게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요, 수상한 차량을 추적하는 스타 체이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로봇은 도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GPS 태그를 실행해서 경찰이 차량의 위치를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경찰국의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90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뉴욕시의 범죄를 줄여보겠다는 에릭 애덤스 시장. 앞서 말씀드린 논란에도 이를 강행한다는 태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원격 조종이 되는 32kg 디지독이 올 여름부터 인질 대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리케이트된 용의자가 있는 경우, 건물 안에 무장한 사람이 있는 경우 경찰을 보내는 대신 이 디지덕을 이 로봇 견을 보내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몇몇 시민단체 반발 여전합니다. 지나친 군사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다시 들고 나온 건데요. 애덤스 시장이 도서관을 줄이고 시기관의 비용을 삭감하라고 하면서 로봇에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기관의 직원이 부족해서 식품권을 이용할 수가 없고 뉴욕 시민들은 변호인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당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4월 셋째 주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생활 속 경제,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AI 규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화요일 인공지능 AI 시스템이 국가 안보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가 떠오르면서 잠재적인 책임 추적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양한 질문에 빠르게 답하는 능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끈 최근에 등장한 AI 프로그램 ChatGPT는 1억 명 이상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로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을 받아 미국 의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상무기관인 국가통신 및 정보행정국은 AI 시스템이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믿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증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 기관은 책임 있는 AI 시스템은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잠재적인 결과와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회사와 소비자가 그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회사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공개하기 전에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챗GPT가 빠른 답변으로 일부 사용자들을 놀라게 했고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고통을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통신 및 정보행정국은 AI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살펴보면서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 노력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연방정부 접근 방식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술윤리단체인 인공지능과 디지털정책센터는 챗GPT의 최신 버전의 새로운 상용화를 중단하도록 미 연방무역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챗GPT의 최신 버전인 GPT-4가 편향적이고 속이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대학과 취업시장.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대학교 졸업자와 학력이 무관한 취업 희망자를 위해서 연간 4만 달러 이상의 고수익을 내는 추천 직종을 소개했습니다. 이 순위는 미국 시장의 취업 수요를 반영하며 초임임에도 높은 연봉을 수여하는 직종을 선택했습니다. 연봉보다는 직종의 수요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는데요. 대졸자를 대상으로 1위는 영업직으로 연봉 평균은 6만 달러며 수요 증가율은 258%에 달했습니다. 또한 물류 전문가 연봉 47,500달러 수요 증가율 227% 또 품질 감사인 연봉 84,500달러 등의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대졸자를 대상으로 볼 때 연봉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개발자가 12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공인간호사와 IT 엔지니어 등이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학위가 필요 없는 구직자의 경우 재고관리 담당이 연봉 5만 9천 달러로 직종 수요 증가율 189%로 1위에 올랐고 자동차 정비사 연봉 8만 2,500 달러, 환경과 안전 전문가 연봉 6만 5천 달러 등도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직종으로 추천됐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주였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요. 소셜미디어상에 유포된 미국 기밀 문건을 분석해서 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감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었죠. 특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에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하는 상황이라 두 나라 정부나 국민이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 8일 말씀하신 내용의 보도를 했죠.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인 10일 미국 국무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과 관련해서 이번 사안을 심각히 여기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무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관리들은 우리의 동맹, 파트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놓고 그들과 고위급에서 관여하고 있다면서 이들 나라와 맺은 동반자 관계에서 우리의 안보 공약을 보장하는 건 물론이고 정보와 민감한 문건을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시나 신뢰 문제부터 짚었네요. 또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죠?
네, 파텔 부대변인은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매우 깊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영부인은 국빈 방문 기간에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파트너를 영접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답하도록 하겠지만 이번 방문은 우리가 행정부로서 매우 기대하는 거라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 당시 한국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10일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미한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혹은 왜곡해서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미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네, 커비 조정관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라면서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매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라는 걸 모든 미국인이 이해했으면 한다면서 정보 자체뿐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국방부가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이번 사안이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부처 간의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도감청 사건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 역시 독자들께서 많이 읽으셨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관련 입장을 밝힌 같은 날에 BOA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두 나라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존스턴 석좌 얘긴데요. 존스턴 석좌는 이번 유출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미한 간의 신뢰를 손상시킬 거라면서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하지만 유출은 당혹스러운 일이고 항상 비용 편익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가치를 정탐 행위가 폭로될 경우에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와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 주목할 게 수집된 정보의 가치라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는 미국 정부가 도감청한 대상을 소개했어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됐고 이 문건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출 문건에는 한국의 김성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등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한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다른 전문가 견해도 들어보죠.
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동맹국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이 드러나면 외교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직전에 한국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이 폭로되면서 유감스럽게도 회담에 그림자가 드러워질 거라면서 다만 이 문제는 비공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의 중요성이나 강력한 양국 동맹과 전반적인 관계의 필요성을 훼손하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도 이번 도감청 의혹이 발생한 시점이 특히 좋지 않다면서 양국이 이 사안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결국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완전히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싶어했던 상황에서 두 나라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지 않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지적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양측 모두 파장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정보, 외교, 국방 당국 간에 이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솔직한 대화에 나서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의 정보 공유와 정보 협력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맺을 걸 제안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일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본다고 할까요? 뭐 그런 다른 견해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심각한 외교적인 단절도 없을 것이고 미한 정상회담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고 이번에 유출된 내용도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던 무기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어떻게든 연루될 수 있다는 가정과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면서 물론 만약 미국이 그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팔면 한국과의 거래를 위반하는 거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한국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겠지만 냉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주부터 일방적으로 남북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북한하고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와 국방부는 지난 7일 오전부터 북한의 무응답으로 남북 간의 정기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은 평소에 공동연락사무소 채널로 매일 오전 9시에 개통 전화와 오후 5시에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군 당국은 군 통신선으로 오전 9시 개통 통화,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연락이 갑자기 안 된 거고 여기에 유엔 사무총장이 입을 연 것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죠.
네,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11일 BOA의 서면 질의에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 구조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회담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판의 위험을 낮추고 역내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 채널, 특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 채널을 재가동하고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성명을 내놨나요?
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통해서 북한은 그동안 우리의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등 남북 간의 연락 업무에 무성의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이어서 급기야 4월 7일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및 통신선 간의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지난 1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한국 정부가 지난달에 공개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논평을 담은 기사입니다.
예, 이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해마다 작성해왔던 건데 내용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살몬 보고관의 논평 들어볼까요?
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걸 환영하고 동시에 그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필요가 우선시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같은 보고서에서 언급될 수 있는 피해자와 증인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 친구, 기타 지인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 13일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죠.
네, 한국합동참모본부가 13일 오전 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사체는 약 1000km를 비행한 후에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니다.
이번 발사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한국군 관계자들은 항적의 형태, 고도, 비행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발사체는 북한이 지금까지 시험 발사해온 무기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무기체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언론은 이번 발사체가 올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체를 또 ICBM급으로 추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번 탄도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13일 7시 22분경에 북한 내륙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 이상을 동쪽 방향으로 높은 각도로 발사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난달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후 17일 만에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9번째 발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7일부터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서동해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음악 산업을 통해서 미국 경제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최고의 가수에만 허용되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 지난 2월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 하나가 열렸습니다. 미식 축구, 이 풋볼의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린 겁니다. 슈퍼볼을 시청한 사람은 1억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200만 명 정도니까요. 3명 중 1명은 이 경기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기 외에 또 큰 관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경기 중반 휴식 시간에 열리는 유명 가수의 공연인 하프타임 쇼입니다.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 통상 13분가량 이어지는 이 공연은 지상 최대의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팝의 황제로 불리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프린스,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유명 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말로 이 당대 최고 슈퍼스타들만 이 꿈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2월에 있던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는 바베이도스 출신 유명 여가수 리한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총 12곡을 불렀는데요. 리안나가 부른 노래 올리걸 잠시 들어볼까요? 리안나는 이 공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이후 구글에서 이 제품 검색량은 즉각 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공연 이후 12시간 동안 리한나가 창출한 미디어 영향 가치가 8,830만 달러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프트 파워의 주요 축, 음악 산업.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잡히셨죠? 바로 미국의 음악 산업입니다. 미국의 음악 산업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등 미디어를 비롯해서요. 패션 그리고 스포츠와 함께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이끄는 주요 산업입니다. 미국의 음악이 전 세계에 퍼지고 많은 사람이 이를 듣고 즐기면서 미국의 문화에 더 친숙해지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브랜드 파워가 강해지는 겁니다.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보죠. 노래 한번 들려드릴 텐데요. 뭐가 떠오르는지 볼까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겨울만 되면 어디에 가도 빠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게 바로 지금 들으신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노래입니다. 곳곳에서 가족 모임과 같은 파티가 열리고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연말을 즐기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요. 이 음악을 통해서 미국의 풍요로움, 즐거움 등의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음악 시장이 전 세계의 핵심 시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빌보드 차트입니다. 음악 잡지인 빌보드에서 발표하는 미국의 음악 순위인데요. 이 음악 순위 관련 차트 중에서 가장 대중성이 있고 또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빌보드 핫100 차트 중 몇 위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국인들은 이 빌보드 차트에 친숙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인 BTS가 자주 1위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그룹 BTS를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려준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가 지난 2020년 빌보드 차트 핫100에 3회에 걸쳐 1위에 올랐고요. 이어서 버터 등 여러 후속곡도 1위에 올랐습니다. BTS의 기획사는 지난해 발표에서 BTS가 지난 10년 동안 빌보드 핫100 1위에 가장 많이 오른 아티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규모 얼마나 클까요? 미국 음반산업협회 발표에 따르면 업계의 지난 2021년 매출은 150억 달러입니다. 지난 2019년에 110억 달러, 그리고 2020년에 120억 달러에 이어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간 겁니다. 미국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미국 음반산업협회는 음악산업이 매년 미국 GDP 가운데 1,7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악 산업에 연관된 직업은 약 250만 개, 그리고 음악 관련 사업체는 24만 개에 달하고요. 음악 산업에서의 수출은 90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미국에서 역대 가장 큰 수익을 낸 음반은 어떤 가수의 음반일까요? 바로 마이클 잭슨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이클 잭슨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추는 춤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이 노래는 빌리진이란 곡으로 지난 1982년에 발매된 앨범 스릴러에 수록됐습니다. 이 앨범의 전세계 판매량은 무려 7천만 장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음악산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산업 간의 협업 효과인데요. 음악산업에서는 특히 패션산업과의 협업이 두드러집니다. 인기 가수와 패션 산업의 콜라보, 즉 협력 사업이 활발한 건데요. 이 앞서 언급한 가수 리안나의 경우에 이 스포츠 패션 브랜드 푸마와 협업했고요.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은 스포츠 패션 브랜드 나이키와, 또 지금은 결별했지만 이 힙합 가수 카니에 웨스트는 아디다스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미국 음악 산업의 핵심, 스트리밍. 미국 사람들은 음악을 뭐로 들을까요?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들었고요. 이후 1990년대까지는 CD 플레이어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음원이 디지털화되어서 MP3 파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그 물리적 음원이 아니라 디지털 음원이 등장하면서 음악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고요. 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 또다시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카세트나 CD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이든 혹은 MP3와 같은 디지털 방식이든 어쨌든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저장된 음원이 있어야 가능했는데요. 2010년 이후 별도로 저장된 음원 파일 없이 실시간으로 듣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출시된 겁니다. 음원 배포와 인쇄, 그리고 음원 마스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원 플랫폼 업체 뮤직 게이트웨이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스트리밍 서비스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Music streaming is a way of playing music directly online, in real time, without having to download it first.
온라인으로 별도로 음원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란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8,200만 명 이상인데요.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음반산업의 수익 가운데 바로 이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이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어딜까요? 스포티파이가 점유율 30%를 조금 넘기면서 1위에 올라있고요. 애플 뮤직이 점유율 15%, 그리고 아마존 뮤직이 13%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한번 이 스포티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가입하고 들어와서 보니까요. 미국의 인기곡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기곡 등 항목별로 상위 순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검색창에 BTS를 쳐볼게요. 자, BTS의 모든 앨범뿐만 아니라 이 관련한 팟캐스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가수들을 좀 써볼게요. 그 가수들의 노래와 비슷한 이 나만의 맞춤형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다만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와 아티스트 간의 적절한 보상 체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두고 지난해 적정 인세 지급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 음악 산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제 6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7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대.
대통령이 되기 전 해리 트루먼은 평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큰 유명세도 없었고 내노라하는 부유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평소 그다지 주목받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아주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인 대부분은 이 새 대통령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고향인 미주리주의 민주당 정치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과 새 대통령이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미국인들은 이 새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베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과연 해리 트루먼이 어떤 대통령이 될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역사는 해리 트루먼에게 이 막중한 직무에 관해 배울 시간을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어느 날, 트루먼 대통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야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한 서류 때문에 무기대여법에 따라 미국에서 영국으로 보내기로 한 무기 선적이 중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실수는 미국과 영국 두 나라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자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권력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지금 가진 가장 중요한 힘은 핵무기의 힘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직면한 상황은 핵무기라는 이 끔찍한 권력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야 원자폭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아직 첫 번째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단계였고 성공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원자폭탄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자폭탄 사용 여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에 유럽에서는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앞두고 있었지만 태평양에서 미국은 여전히 일본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알 수 없었고 희생자가 얼마나 더 생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트루먼 대통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원자폭탄을 사용하는 것이 일본이 항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 도시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며칠 뒤 일본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은 일본이 항복하기 몇 달 전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독일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하고 1945년 5월 7일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서 영국과 소련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 회담을 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와 이시오프 스탈린 소련 지도자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전후 질서 구축 문제와 일본과의 전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세 지도자는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 소련, 프랑스가 독일을 공동으로 점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독일에서 나치당을 폐지하고 나치 전범 재판을 열어서 전쟁 범죄 문제를 처리하고 일부 독일 기업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합국의 외무장관은 나중에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전시 독일의 동맹국 또 다른 나라들과 평화조약에 관해서 협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자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서구 정치 전문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동유럽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소련이 막을 것 같아서 우려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지구의 날 제정을 주도한 상원의원 게일로드 넬슨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매년 4월 22일은 전 세계가 기념하고 있는 지구의 날, 즉 Earth Day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지구 보존 운동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아직도 요원한 과제들을 해결하려는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맨 처음 공식 출범한 지구의 날 이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이날 전국의 각급 학교 학생을 포함한 수천만 명이 학술회의, 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 촉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규모의 지구의 날이 만들어진 것은 미국의 한 적극적인 환경운동가가 벌인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환경운동가는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위스콘신주 출신 게일로드 넬슨입니다.
게일로드 넬슨은 1916년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 클리어 레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거대한 미시간 호를 끼고 있는 위스콘신 동부 아름다운 고장에서 넬슨은 낚시, 수영, 등산 등을 즐기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자연이 곧 놀이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넬슨은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산호세 주립대학교에 들어가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1939년 대학을 졸업한 그는 1942년 고향으로 돌아와 주 수도 메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2차 대전 중에는 군에 입대해 4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48년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52년과 56년도에도 연이어 당선되면서 그는 10년 동안 주의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는 시대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넬슨은 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팽창이 가져오는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 고향인 위스콘신 주민들도 갈수록 주립공원이 사람으로 넘치고 황폐해가며 공공자원이 개인기업에 의해 악용되고 주 내에 수자원이 오염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넬슨은 1958년 주지사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그는 지사로 취임한 후 주내 천연자원의 관리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는 자연개발국이라는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 내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는 자연보호 관련 부서를 한 군데에 모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 자연보호단을 창설해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이 환경보호 업무에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거액인 5천만 달러를 투입해 광대한 땅과 처녀지를 매입하고 그곳을 주립공원과 자연보호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금은 담배 한 갑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해 충당했습니다.
그 같은 환경보호 정책은 미국 최초의 방식이었습니다. 넬슨의 혁신적인 정책은 위스콘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넬슨은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환경운동가로 떠올랐고 자연보호지사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습니다.
주지사로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던 그는 1962년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워싱턴 정계로 진출했습니다. 그는 198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원직을 연임했습니다. 넬슨 의원은 연방의회에서도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로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연방 상하원 535명 의원들 가운데 자신을 환경 옹호자라고 내세우는 의원은 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963년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해 환경 보호에 관한 전국 순회 연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환경운동가이자 태양광 에너지 전문가인 데니스 헤이즈를 끌어들여 환경운동을 펴나갔습니다.
넬슨 의원은 워싱턴 정가에 환경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미국 여러 대학에서 월남전의 실상을 알리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 행사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이른바 티치인에 착안한 것입니다. 전국 수백 군데 대학이 같은 날짜에 환경보호에 대한 시위 행사를 여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같은 풀뿌리 운동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면 워싱턴이 움직일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 내 여러 대학과 도시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경보호를 위한 자신의 주장과 계획을 역설했습니다.
An ecology Congress, Congress that will build bridges between our citizens and between men and nature's systems instead of building more highways.
환경을 중시하는 의회라면 고속도로와 댐과 무력 경쟁을 가속화하는 신무기 체계를 만드는 대신 사람과 자연의 교량을 건설해야 합니다.
Environment is a problem perpetuated by expenditures of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 year on the Vietnam War.
환경은 1년에 수백억 달러씩을 쏟아붓고 있는 베트남 전쟁 비용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도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풀뿌리 운동에 대한 넬슨의 아이디어는 언론의 보도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게일로드 넬슨 상원 의원이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환경 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봄에 전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시위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로 불과 수개월 사이 거의 전국민이 환경보호를 위한 시위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또 여러 대학,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이날 행사에 동참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넬슨 의원과 지지자들은 대학의 봄방학과 학년말 시험 사이에 있는 4월 22일을 환경위기에 대한 전국대회 날로 정하고 환경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 행사가 반전운동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큰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는 넬슨의 사무실에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지가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1970년 4월 22일 첫 지구의 날, 무려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인파가 미국 여러 곳에서 거리로 나와 자기 마을, 주, 국가, 더 나아가 전 지구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위기를 타파하자고 소리쳤습니다.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는 6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의 전국적인 시위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가 됐습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물론 정치인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정치인들은 놀랐습니다. 의원들은 환경 문제를 외면했다가는 선거에도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중요한 환경 관련법을 연달아 제정했습니다. 첫 지구의 날 이후 각종 법이 제정된 10년 동안 환경 10년, 즉 Environmental Decade라는 별명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주요 법은 청정수질법, 전국자연과 아름다운 강 보호법, 연방살충제법, 청정공기법, 환경교육법, 전국 하이킹 및 둘레길법 등이 있습니다. 게일로드 넬슨이 주도한 지구의 날 행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은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시위와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구는 무려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 사용 억제, 대체 에너지 개발, 재활용 추진 등을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여러 진보적 동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게일로드 넬슨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임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떠났지만 자연보호기구인 Wildness Society 고문으로 재임하면서 환경운동의 국민적 지도자로 존재했습니다.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구의 날 행사에 나아가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넬슨은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이 환경 우선 정책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넬슨은 1986년에 위스콘신 자연보호 명예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게일로드 넬슨은 89세 때인 2006년 7월 3일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주 수도인 매디슨의 위스콘신 대학교는 그의 자연 사랑을 기리며 게일로드 넬슨 환경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5년 넬슨 전 의원에게 지구 살리기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미국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넬슨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지구의 날 행사는 매년 세계 도처에서 그치지 않고 열리면서 지구 환경 보호 운동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지구의 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일로드 넬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